예, 좋은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SNS에 올라온 뉴스룸 가족 정유경님 사연부터 전해드리죠. 자, 한 꼬마가 이렇게 식탁 쪽에 있는데 TV 소리에 후다닥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이렇게요. 자, 잠깐만요. 저거 뉴스룸 시작할 때 그림인데 이 꼬마 친구 바바바바바바바 노래 나오는 동안에 TV에서 눈을 떼질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두 앵커 저렇게 보이시죠, 우리. 클로징 멘트 끝나고 엔딩 곡이 나오니까 이 꼬마 갑자기 손을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아유, 예뻐라, 예뻐라. 네, 태어난 지 23개월째 되는 로희입니다. 자, 어머님 말로는 로희가 돌 때부터 뽀로로는 나몰라 해도 뉴스룸 시작 때 그리고 끝날 때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저렇게 들으신 것처럼 안녕 하면서 TV 앞으로 달려가더란 겁니다. 자, 정말 신기하죠?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이 이 로희 가졌을 때 뉴스룸을 챙겨보셨던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태교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야, 정말 로희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의 소박한 일상도 뉴스가 됩니다. 원보가 중계 해시태그 달아서 사연을 올려주십시오. 자, 첫 소식 가보죠. 예, 이 영화 다들 알고 계시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입니다. JTBC에서도 지난 5.18 40주년 때 방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자, 일본 넷플릭스에서도 이 영화를 서비스 되고 있다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것 좀 보시죠. 예,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요. 폭동을 취재하려는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를 향해 가는 택시운전사. 두 사람은 아직 모른다.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돼 만남이 되리라는 것을 점점점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한 겁니다. 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그 폭동 말이죠. 자, 그러면 광주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폭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조화일까요? 자, 이 영화 설명을 본 일본 구독자들조차 5.18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화 영어 표현이 번역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됐다는 뭐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일본 넷플릭스 역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넷플릭스 측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욕을 먹으니까 급하게 이걸 수정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을 때는 그대로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예, 오늘 오후 2시쯤에 이 녹색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보신 분들 뭐야 이거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 내려와 하는 검색어가 상위권에 노출됐었기 때문이죠. 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 정해진 키워드 집중적으로 막 검색해가지고 순위를 팍 올리는 이 실검 챌린지였던 겁니다. 자,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란 카페가 지난 1일부터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김현미 장관 거짓말 또 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등 상당히 도발적인 그 문구가 많았죠. 자, 오늘은 급기야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듯한 내려와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실검 챌린지 주도하는 카페 회원들 이번 주 토요일 오프라인 집회도 예고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실검 챌린지에도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중심으로 대출 제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걸 비판하면서 모여서 시작됐던 운동이란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집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까지 이 실검 챌린지에 참여를 하면서 이 참여 주체들이 막 뒤섞이고 있다, 그런 지적까지 나오더군요. 아무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예사롭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몸이 그물에 칭칭 감겨있는 향유고래입니다. 다이버들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그물을 하나씩 끊어내죠. 불법 조업 그물에 걸려서 몸부림치던 고래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여기 지중해 시칠리아섬 인근 에올리에 제도에선 낚시 그물에 걸린 동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해양경비대는 올해 들어서만 여기서 모두 100km나 되는 불법 그물을 거두어들였다고 했습니다. 조용하던 주차장에 갑자기 SUV 승용차가 돌진해 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난간을 뚫고 5m 아래로 떨어집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힐끗 내려다보기도 하는데요. 아찔한 이 절벽에 아빠가 인증샷 찍겠다고 아이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중국 베이징 팡산구에 있는 홍징루라는 산악도로인데요. 여기서 이 절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이 퍼지고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당국은 이런 행동 못하게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화물차가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리면서 내달립니다. 중국 선양에서 지난 14일 대형 화물차에 불이 옮겨붙자 운전기사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을 향해서 4km를 이렇게 달린 뒤에야 차에서 내린 겁니다. 운전기사는 내가 다쳐도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SUV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서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사람들이 차량이 향한 쪽을 바라보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요. 잠시 뒤에 이렇게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지난 5월 21일 낮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살 김모 군이 53살 A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데 경찰이 오늘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고 당시의 속도는 30km가 안 됐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부주의했고 불법으로 유턴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네, 국보와 보물이라고 하면 이 숭례문과 흥인지문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이런 국보와 보물은 합해서 2,500건이 넘습니다. 어떤 유물이 국보나 보물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 걸까요? 강나현 기자입니다.
뭉툭한 코와 찢어진 눈, 못난 이부처로 불리던 이 고려석불은 2년 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미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그 가치가 재발견된 겁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국보가 된 문화재는 17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해 정족산과 오대산 등 여러 곳에 나눠 보관했던 조선왕조실록도 이름을 올렸고 백제의 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 만든 사리그릇도 새로 국보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유래가 드물고 인류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보물에서 승격을 시켜서
허둥대는 선비의 일상부터 고혹적인 조선의 미인, 조선의 이상향을 담은 길이 8.5m 산수화까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유형 문화재가 보물이 됩니다. 신라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기와 수막새도 고려청자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붓꽂이도 보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이듬해 흥인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한 이래 올해 4월까지 국보는 345건, 보물은 총 2,194건이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은 지난 3년 동안 새로 지정된 국보와 보물 가운데 건축문화재 등을 뺀 196점을 내일 모레 박물관 재개장에 맞춰 공개합니다.
이번 전시 안 보시면 일생일대 손해입니다. 일부 전시물이 교체되므로 두 번은 꼭 봐야 되지 않나.
JTBC 강나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70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월세방입니다. 폐지를 주워 살아가는 할아버지는 치솟는 집값 얘기에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평균 72살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 노동자들을 강희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76살인 할아버지는 매일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루 6시간 정도. 지금 요거 가지고는 돈도 안 나와요. 1,000원도 안 나와요. 한 2, 3천 원 나올 거예요.
하루에 2, 3천 원.
부지런히 모아도 폐지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힘도 부칩니다.
처음에 할 때는 70kg였는데 이거 하면서 저는 15kg가 빠졌어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08년도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2008년도 8월부터서
곰팡이를 뒤덮인 작은 방은 할아버지의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4년 전까진 택시를 몰았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만 돌아버리더라고요.
다른 일을 찾아봤지만 할 수 있는 건 폐지 줍는 일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구청에서 소개해준 노인 일자리 임금을 합하면 한 달 수입은 65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와 약값을 빼고 나면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이만한 것도 참 감사한 거죠. 제가 살아가는데.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일자리는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는 281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65세 이상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올해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말 60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약 71%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가 저임금 임시직에 몰려있는 겁니다.
이런 일자리마저 잃을까 갑질에 당해도 일하다 다쳐도 숨죽여야 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개인 사업을 하다가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아파트 경비일이 올해로 5년째입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폭언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 간간이 있어요. 간간이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번 날 여기를 몇 번 불려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생일날. 무조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난 죽고 싶더라고요.
이 아파트에선 지난달 80대 경비원들의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남은 경비원 대다수도 고령입니다.
나이 들어갖고 어디 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도 있는 거죠. 뜩하고 나와봐요. 자기는 손해지.
올해 81살 배주환 할아버지는 4년간 학교 경비로 일했습니다. 숙직을 하더라도 계약서상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지만 편히 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쉬지 못한 이유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쉬는 시간 이용토록 해주세요. 학교에 숙직실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
대상포진과 불면증 등 없던 병이 생기고 일하다 다치기도 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숨겼습니다.
유리문을 이렇게 닫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확 닫아보니까 얘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해서 내가 그래 고생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좋아 안 하거든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60세 이상 산재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실제 다쳐도 감추는 경우가 있어 그 숫자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가 보내게 되는 이러한 사회가 도래된 것 같아요. 대폭 늘리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후 연금 체계를 좀 이렇게 다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나이 80 넘었는데 일은 하소는 있죠. 있는데 이제 그래 이제. 뭐 하소 있겠습니까?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저는...
JTBC 강연입니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네,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런 제안에 일단 동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국회를 이전한다는 게 건물만 그냥 옮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표현 그대로 따르면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기관의 소재지가 또입니다. 즉, 국회와 청와대 등이 있는 곳인 서울이 우리 헌법이 정한 유일한 수도라는 겁니다. 이 조문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인정되어 온 이른바 관습헌법이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죠. 그래서 현재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네. 국회의 소재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헌이 전제 조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개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계획입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이걸 폐지하려면 법률이 아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개헌안 제3조 2항에도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즉 서울만을 수도로 보는 관습헌법을 벗어나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따로 법을 정해서 행정수도 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두었던 것이죠.
네, 근데 서울로 쏠린 기능을 네. 세종시로 더 옮겨야 한다는 데는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견이 없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를 좀 기억을 다시 되돌려보면요. 당시에 주요 5당 후보 모두 좀 어정쩡한 상태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특히 당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공약집에 개헌사항임을 명시했고요. 단 이 문 후보 공약집을 보면 행자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또 국회 분원을 설치 등의 대안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 이전하고 분원은 또 다른 얘기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기존 걸 두고 세종시에 추가로 만든다는 건데 이러면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지난 4월에 총선 때를 또 돌려보면요. 세종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병준 당시 통합당 후보는 개헌 없이 국회 분원을 더 비중 있게 사용하면 행정 수도는 사실상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위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세종 분원 시나리오를 검토한 국회 용역 보고서를 보면요. 개헌 없이 본회의나 국회 상임위 등 핵심 기능을 일부라도 분원을 따로 만들어서 옮기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무 명백합니다. 이건 뭐 명칭을 분원으로 하건 본원으로 하건 관계없이 국회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하는 국회의 어떤 부서가 간다면 수도 이전으로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행정 수도 이전 취지를 생각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에 국민 투표를 거쳐서 그야말로 개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다 이런 국민의 뜻, 민의를 확인하는 국민 투표를 따로 치러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법 정도가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없다. 얇으면 비칠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는 입고 다닐 리 없다. 아니? 잭스믹스의 여름에 한계는 없다. 세상의 X를 믹스. 크리에이티브 웨어. 잭스믹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깨끗한 지구에서 숨쉴 수 있도록 볼보 자동차는 전동화 기술을 통해 기후 중립을 실현해 갑니다.
네, 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 공기업에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는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손해를 끼친 옵티머스 펀드 사건. 그 피해자 가운데는 60, 70대가 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 펀드를 4,400억 원어치 판매한 NH투자증권의 투자 제안서를 입수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속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미심쩍은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2020년 1월 옵티머스가 NH투자증권에 제시한 투자 제안서입니다. 판매 보수가 0.7, 운용 보수가 0.3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수수료 100만 원 중 70만 원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30만 원은 운용사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판매 보수가 운용 보수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전 옵티머스 직원은 업계 관계자라면 애초에 허술한 제안서라는 걸 알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판매사가 이 제안대로 판매한 건 높은 판매 보수만을 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매 보수는 운용 보수보다 적습니다. 옵티머스는 그 반대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최근 예탁 결제원도 파악했습니다.
판매사가 60원을 가져가고 운영사가 네. 자기 목을 그만큼 깎았죠. 판매사가 좀 많이 가져간 겁니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보수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이 필요 없는 채권 펀드라 운용 보수가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과 금감원 앞에서 이들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무섭게 깼거든요. 제 앞으로 그냥 5억이 나왔어요. 넉넉한 사람은 5억도 아무치도 않겠죠. 창피하죠. 알리고 싶지도 않고.
검찰은 이달 내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김모 씨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손흥민이 오른발로 가마찬 슛이 수비 다리를 맞고 골망을 흔듭니다. 이 골의 주인은 누굴까요? 처음에는 손흥민의 골로 기록이 됐는데 상대의 자책골로 바뀌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잡은 기회를 손흥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란한 개인기로 수비를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슛을 꽂아놨습니다.
He's been it on the floor and Spurs have got an early lead.
세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나 싶었던 순간 한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세리머니도 펼쳤는데 20여 분 뒤 골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수비수 다리에 맞고 방향이 바뀌면서 자책골로 다시 기록된 겁니다. 지난해 새 홈구장에서의 첫 골도 상대 발에 맞고 꺾였지만 이땐 손흥민의 골로 인정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명의 위원이 골 판정을 하는데 자책골을 가리는 절대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종종 논란에 휩싸입니다. 수비에 맞고 들어간 지난 시즌의 이 두 골도 처음엔 자책골로 기록됐지만 경기가 끝난 뒤 팀과 선수의 항의로 다시 판독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시즌 12호 골은 이렇지만 손흥민이 만든 기회를 이어 케인이 왼발로 또 오른발로 3분 새 두 골을 터뜨려 토트넘은 완벽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팀 자체 시상식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선수, 올해의 골 등 4개의 트로피를 모두 받았습니다.
And you have a clean sheet again this season.
Yeah, what should I say? It's thank you very much. It's massive achievement for me.
70m를 내달려 만든 골은 스스로도 곱씹는 장면이라 말했습니다.
It was a beautiful goal and I still watching sometimes when I go before.
6위로 올라서며 유로파리그 진출 희망을 살린 토트넘은 일주일 뒤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몇 번이고 손으로 네모를 그렸지만 비디오 판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진은 감독의 애타는 이 손짓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판정이 맞냐 틀리냐로 시비가 일던 그라운드에서 이번엔 비디오 판독이 왜 무시됐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감독의 거센 항의로 4분 동안 멈춘 경기.
Oh, come on. Are you kidding me?
논란의 장면은 4회 말 기아 박찬호의 안타가 시작이었습니다. 3루 주자 유민상이 뒤늦게 홈으로 들어왔지만 아웃됐고 감독은 아쉬운 마음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네모를 여러 차례 그렸습니다.
This is the universal signal. I gave you that. Five times.
하지만 심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야 You gave it back to me.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란 겁니다. KBO 규정에 감독은 심판의 판정 후 30초 이내에 말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계 화면에 잡힌 감독의 모습은 판정이 내려진 지 23초 만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 나온 황당한 해프닝. 이렇게 비디오 판독 요청도 판독 결과도 심판의 눈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척구장에서 나온 엔신 오진혁의 솔로 홈런은 비디오 판독으로 2루타로 바뀌었는데 같은 구장 비슷한 상황에서 터뜨린 LG 라모스의 홈런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감독들은 달라지지 않을 줄 알면서도 더그아웃에서 뛰쳐나가려 하거나 심판에 항의하며 애타는 마음을 달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어제 기상청 예보에는 중부지역에 아주 많은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이 안 왔죠?
네, 주말 사이 이런 제목의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렸습니다. 어젯밤 10시에도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어제 자정부터 오늘 정오까지 누적 강수량을 봤습니다. 중부지역에는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린 게 확인됩니다.
네, 이게 뭐 한두 번 이렇게 다른 건 아닌데 이번에는 왜 달랐나요?
네, 먼저 기상청 예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다가온 이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부산 위쪽까지 북상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기압은 더 북쪽으로 올라갔고 비구름도 중부지역이 아닌 주로 북한 서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달했습니다. 비구름의 폭도 매우 좁아서 중부지역에 폭우 수준의 비는 없었던 겁니다.
네,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역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겠고 오후가 되면선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폭염특보가 곳곳에 많이 내려진 가운데 내일 최고 체감온도는 서울 32도, 대구 31도 등으로 전국이 대체로 30도 이상으로 덥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TV로 소셜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언론 보도들을 산업팀 안태훈 기자와 박상욱 앵커가 되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 내 이름 부르시던 목소리 지금도 내 귓가에 울리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나 보다 사진 속 우리 바라보니